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지난달 31일 뉴욕 맨하튼에서 트럭으로 사람들에게 돌진해 8명을 숨지게 한 세이플로 사이포브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의 영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출신으로 미국 영주권자인 사이포브의 핸드폰엔 수천 개의 IS 관련 사진과 영상이 저장돼 있었고 이에 영감을 받은 것으로 수사당국은 밝혔습니다. 또 사이포브는 1년 가까이 이번 공격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당시 경찰의 총격으로 병원에 이송된 사이포브는 병실에 IS 깃발을 걸어달라고 요청했으며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기분이 좋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 연방검찰은 사이포브에게 테러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방침입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인터넷 트위터를 통해 사이포브를 사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테러리스트는 병실에 IS 깃발을 걸어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행복했다며 그는 8명을 죽이고 12명을 크게 다치게 했다.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스페인 정부로부터 분리 독립을 추진한 뒤 해임된 카탈루니아 자치정부 강요들이 오늘 스페인 법원에 출두했습니다. 벨기에로 피신한 카를레스 푸지데몬 카탈루니아 전 자치정부 수반은 출두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어제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페인 법원이 유럽연합 차원의 체포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푸지데몬 전 수반의 변호인 폴 베거트 씨는 현재 스페인에서 벌어지는 분위기가 좋지 않다며 자신의 의뢰인이 일정 부분 거리를 두고 싶었지만 스페인 법원과 협력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거트 변호사는 스페인 법원이 요구한다면 푸지데몬 수반이 스페인과 벨기에 법원과 협력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에 전했습니다. 스페인 법원은 현재 소환령에 응한 오리올 훈케라스 전 카탈루니아 부수반 등 나머지 강요들과 주 의원들을 대상으로 반역과 선동 등의 혐의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법 절차에 따라 재판부는 사전에 이뤄진 검찰의 기소 권고를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미얀마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이 로힝야족 사태가 발생한 미얀마 북부 라카인주를 오늘 처음 방문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 언론들은 현지 구호단체 관계자를 인용해 수치자문이 이날 라카인주를 찾아 평화롭게 살아야 하고 국가가 이들을 돕기 위해 존재하며 서로 싸우지 말아야 한다는 세 가지 말을 남겼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국제사회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기도 한 수치 국가자문이 자국 내에서 발생하는 탄압 사태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아 비판해왔습니다. 이와 관련 수치 자문은 로힝야족 사태와 관련해 잘못된 정보들이 많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 8월부터 시작된 미얀마군의 대규모 군사작전을 피해 60만 명 이상의 이슬람족 로힝야족이 우리나라인 방글라데시 등으로 피신했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주 썬턴에 위치한 대형 유통업체인 월마트 매장에서 어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범인은 해당 매장 안에서 권총으로 직원과 손님들을 향해 난사한 뒤 다시 본인의 차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2명의 남성이 현장에서 즉사했으며 1명의 여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빅터 알리바 썬턴 경찰국 대변인은 현재 이번 사건을 무작위 공격 사건으로 보고 있다며 증언들에 따르면 용의자가 매장 안으로 들어와 사람들을 향해 그냥 총을 발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알리바 대변인은 범인이 백인 남성의 청바지와 검은색 외투를 입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까지 이번 공격이 테러와 연관됐을 가능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모든 상황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오늘 호주 정부가 태평양 파푸아뉴기니 마누스 섬에서 운영하던 난민 수용시설 폐쇄에 따라 발생할 인도주의 문제를 막기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마누스 섬 내 호주 정부 운영 난민 수용시설은 지난 31일 폐쇄될 계획이었으나 약 600명의 수용자들이 이곳을 떠나길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곳 수용자들은 현재 물과 음식이 떨어진 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용소 밖으로 나오면 현지 주민들에게 폭력을 당할 것을 우려해 퇴거 조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유엔 난민기구는 오늘 성명을 통해 수용자들의 안전보장은 이들이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대안이 생길 때까지 호주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1월 2일 목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유엔 총회 제1위원회 결의 L35호에 예년에 비해 북한을 비난하는 내용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나와 북한에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대북 선제 타격을 예방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오늘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특히 중국과 어떤 대북 해법을 도출할 것인지 전문가들의 견해도 들어보겠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비가 내리고 산지에서는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눈과 비는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7도에서 12도, 낮 최고는 영하 3도에서 16도의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5 내지 5m, 서해에서는 0.5 내지 3m로 동해, 서해 모두 높게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주 채택된 유엔 총회 제1위원회 결의 L35호에 예년에 비해 북한을 비난하는 내용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날 채택된 다른 두 건의 결의보다 수위가 높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총회 제1위원회가 올해 채택한 L35호에는 북한이란 단어가 5개의 문단에 모두 12번 등장합니다. 북한이 언급된 문단들은 상기시키고 인식하고 강조하고 가장 강력한 언어로 비난하고 촉구한다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지속하고 있는 북한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국제사회에는 안보리 결의 2375호 등 관련 결의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L35호는 지난해와 2015년 총회 당시 같은 제목으로 채택된 결의 L26호와 비교했을 때 북한에 대한 언급이 크게 늘어난 점이 특징입니다. 지난해 71차 총회 때 통과한 L26호는 북한이 3개의 문단에 모두 5번 등장하고 70차 총회의 L26호는 이보다 적은 2개의 문단에서 북한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가 높아지면서 북한을 규탄하는 내용이 올해의 결의에서 크게 강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핵무기 완전 철폐를 향한 새 결의의 단합된 행동이란 이름의 결의 L35호는 지난달 27일 미국을 비롯한 144개 나라의 찬성으로 채택됐습니다. 지난해까지 이 결의에 기권표를 던졌던 미국은 올해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반면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L35호에 기권했는데 이 때문에 한국 정치권 등에선 이와 관련된 논쟁이 일기도 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결의가 일본의 원폭 피해 문제가 지나치게 강조돼 기권을 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일본이 주요 발의국인 L35호는 1945년 일본의 원폭 피해와 관련된 내용이 두 번 등장합니다. 특히 원폭 피해 지역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대한 정치 지도자들의 최근 방문을 환영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지도자들과 청소년 등이 원폭 생존자인 히바쿠샤를 포함한 원폭 지역과 주민들을 방문하고 상호 관계를 맺음을 통해 핵무기 사용에 대한 현실을 인식하려는 모든 노력을 장려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언급이 올해 대폭 늘어난 것과 대조적으로 일본과 관련된 이들 두 문단은 지난 3년간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올해 채택된 결의에는 L35호 외에도 L19호와 L42호가 각각 한 개의 문단에 북한 핵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을 규탄하는 내용이나 전체적인 비난 횟수에 있어선 이들 두 결의 모두 L35호에는 훨씬 못 미치고 대신 육자회담을 부각시킨 게 특징입니다. L19호의 경우 북한이 지난 2005년 육자회담을 통해 약속한 내용을 지킬 것과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L-42호는 가장 강력한 언어로 북한의 4차에서 6차 핵실험을 비난하고 있지만 L-19호와 마찬가지로 6자회담을 포함한 평화로운 방식으로 한반도 핵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우려와 비난은 담겨 있지만 해법에 있어서 6자회담 복귀 등 대화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같은 주장을 펼쳐왔던 중국과 러시아는 L-42호에 찬성표를 던졌고 공동 발의국으로 알려졌던 한국도 두 나라와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반면 기권 의사를 밝힌 미국과는 L-35호와 마찬가지로 엇박자를 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지난해 북한을 탈출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공사가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태 전 공사는 북한에서 김정은 정권의 테러 통치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주민 봉기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영호 전 공사는 1일 열린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에 대한 정보 전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We cannot change the policy of terror of Kim Jong-un regime, but we can educate North Korean.
김정은 정권의 테러 정책을 바꿀 수는 없지만 정보 전달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봉기하도록 교육시킬 수는 있다는 겁니다. 태전 공사는 김정은 정권이 테러 통치를 통해 권력을 공고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동시에 북한 내부에서는 중대하고 예측하지 못했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식적인 정책과 정권의 바람과는 반대로 자유시장이 발전하고 있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로운 자본주의식 시장에 익숙해지면서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잊혀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이 국가의 선전선동에 무관심하고 한국산 영화와 드라마를 점점 더 많이 보는 등 날이 갈수록 국내 통제가 약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10년 아랍의 봄 당시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에서 그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지금은 내부의 변화로 인해 주민들의 봉기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s more and more people gradually become informed about the reality of their living conditions, the North Korean government
더 많은 주민들이 자신들의 현실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면 북한 정부가 주민들을 위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적응하거나 점증하는 불만에 따른 결과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태전 공사는 북한 정권이 정보 전달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며 계속 북한에 정보를 보내면 북한 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 제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북한 주민들이 보는 한국 영화와 드라마는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이를 오락으로 여길 뿐 자신의 삶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의 기본 개념을 교육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서는 군사적 방안이 최후의 선택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군사적 행동을 결정하기 전에 다른 모든 비군사적 방안들을 시도했는지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군사 행동을 취하기 전에 적어도 한 번은 김정은을 만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America will not accept North Korea as a nuclear state forever. We have to tell him.
미국은 북한을 영원히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김정은이 계속 현재의 길로 나간다면 모든 군사력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으며 반면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기하면 번영하는 국가 건설을 도울 용의가 있다는 메시지를 직접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태전공사는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인 최대 압박과 관여 정책에 시간을 좀 더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It will take some time to assess the effectiveness of the current economic sanctions and campaign.
현재 진행 중인 대북 경제 제재와 외교적 고립을 위한 노력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태전공사는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북한 정권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나올 때까지 계속 북한을 압박하면서 맞춤형 제재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태전공사는 이날 청문회에서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과의 대화에서 중국 내 모든 탈북자들이 서울로 갈 수 있는 통로를 개설하도록 촉구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그럴 경우 북한 주민들이 대규모로 중국으로 탈출하는 사태가 벌어져 북한 정권이 순식간에 붕괴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태전 공사는 북한을 탈출한 이유와 관련해 아들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The reason why I gave up all the privileges and economic benefits was that I felt I could not let my
모든 특권과 경제적 혜택을 포기한 이유는 아들들이 자신과 같이 현대판 노예의 삶을 살도록 만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태정공사는 자신이 자녀들에게 준 최고의 유산은 자유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특히 중국과 어떤 대북 해법을 도출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국 전문가들은 대북 원유 공급과 북한 노동자 문제에 대한 중국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면서도 중국의 보복을 불러올 지나친 조치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내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의 대북 압박에 전례 없는 협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보니 글레이저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반응 속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I think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sees China as moving in the right direction, but not necessarily doing enough quickly enough.
중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매우 빨라진 북한의 위협에 상응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압박 내용 면에서도 보강할 측면이 많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China could restrict the export of crude oil to North Korea, which it has not yet been willing to do.
대북 원유 수출을 제한하지 않았고 북한 노동자를 추방하지도 않았으며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과 기업을 전면적으로 제재하지도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따라서 오는 8일부터 2박 3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기간 동안 이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China has moved more in the direction of cooperating with the US, but it's not enough yet. And that's something that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지도부를 만나 원유 공급과 노동자 문제 등과 관련해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한반도 문제에 극도로 예민해하는 중국의 전략적 한계 역시 인정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를 지낸 앨런 룸버그 스팀슨 센터 석좌 연구원은 한반도에서 혼란이나 전쟁을 촉발시킬 만큼 대북 압박 강도를 높이지는 않겠다는 게 중국의 여전한 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till believe that China's overall strategic assessment is that causing chaos or allowing war on the Korean.
글레이저 연구원도 대북 압박이 북한 정권의 붕괴나 경제적 불안정으로 이어지길 원치 않는 중국 정부의 오랜 입장을 중국의 접근법이 극도로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들었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중국에게 아직까지 더 중요한 것은 미국과 협력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북한이라는 안전지대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y do not want to see a reunification and they worry that if they go as far as the United States wants them to.
따라서 북한이 더 이상 전략적 자산이 아니라는 걸 중국에 설득시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중국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과 관련해서는 엇갈린 제안을 내놨습니다.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고든창 변호사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개인과 기업, 은행 등을 제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상기시키며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를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돈 세탁에 연루된 뱅크 오브 차이나 등 중국의 대형은행을 주요 자금 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해 미국 금융 시스템으로의 접근을 차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 very simple one. I mean, we could enforce U.S. law against Bank of China and other Chinese banks.
이 같은 조치로 미국 또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지만 중국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기 위해 미국도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면 와일더 전 보좌관은 중국 대형 은행에 제재를 가하는 것을 핵무기에 비유하면서 현재로서는 이런 무기를 사용할 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Well, I think that's a nuclear weapon, to be honest with you, and I don't think we're at that point. There may come a point where we believe that the Chinese.
중국이 미국에 협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이처럼 강력한 방안은 중국 경제뿐 아니라 미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매우 신중히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명단에 더 많은 중국 기업과 은행, 개인을 올리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큰 압박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글레이저 선임연구원도 중국 대형은행을 제재하면 예상치 못한 결과가 따를 수 있다며 훨씬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습니다.
There are risks in sanctioning very large banks. I think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will have to take that into account. But it's hard to
미국이 북한 문제와 미중 무역 문제를 연계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습니다. 고든창 변호사는 중국이 두 나라 사이의 무역 불균형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강한 의지를 확인한다면 중국의 계산도 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 certainly will help and it can help. You know, as I said, the issue here is going to be
그러면서 중국 정부도 결국은 김정은 정권의 생존보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어 중국이 북한 정권의 붕괴를 더 우려하는 것은 여태껏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와이더 전 보좌관은 그러나 양국 간 무역을 고리로 한 이 같은 전략은 중국의 보복을 불러와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역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I think direct linkages are a very tricky thing to do because
미국이 무역 불균형 문제를 제기하면 중국은 타이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와이더 전 보좌관은 별개의 사안을 연계해 중국을 압박하기보다 한반도 미래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발견해 공조를 강화하는 것을 보다 현명한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윤선 스팀슨 센터 선임연구원은 각국 간 얽힌 복잡한 이해관계에도 불구하고 결국 중국의 대북 접근법은 김정은의 행동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도발할 경우 19차 당대회 이후 권력을 공고화한 중국이 북한에 더욱 강한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는 분석입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도 중국이 북한의 최근 핵실험 등으로 인한 방사능 낙진 문제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대기권 혹은 수중 핵실험 등으로 도발할 경우 이를 국내 문제로 인식해 대북 압박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미국의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대북 선제 타격을 예방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북한의 공격이 임박했거나 실제 공격이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라면 의회 승인 없이는 관련 예산을 배정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1일 상원에 발의된 법안은 헌법 제1조 8항에 따라 전쟁 선포권은 명백히 의회의 권한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전쟁 권한법에 따라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이 전쟁을 선포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은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공격이 임박했거나 실제로 공격이 가해진 상황에서만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북 선제 공격 예방법으로 명명된 이번 법안은 대통령의 대북 선제 타격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추가 장치를 도입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임박한 상황이 아닐 경우 의회 동의 없이는 관련 예산을 배정받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법안 대표 발의자인 크리스토퍼 머피 상원 의원은 성명을 통해 전쟁을 암시하는 듯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에 전쟁과 관련한 의회의 헌법적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버니 샌더스 의원 등 6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샌더스 의원도 성명을 통해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핵전쟁 예방을 위해 의회는 가능한 모든 것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상원에 상정된 바 있습니다.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 의원이 지난달 26일 발의한 위헌적 대북 선제 공격 금지 법안으로 역시 대북 선제 공격용 예산을 할당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하원에서도 한국전 참전 용사 출신인 존 코니어스 법사위 민주당 간사 주도로 유사한 초당적 법안이 상정됐으며 의원 60명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머피 의원 등 일부 상원 의원들은 지난달 30일 외교위 청문회에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짐 매티스 국방장관에게 의회 승인 없는 대통령의 대북 선제 타격이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틸러슨 장관은 대북 군사 조치에 앞서 대통령은 의회 승인을 필요로 하는가라는 머피 의원의 질문에 의회 승인 여부는 임박한 위협이 가해질 경우 등 모든 상황에 달려 있다며 정확한 근거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상대방의 핵 보유를 미국에 대한 임박한 위협으로 간주할 수 있느냐는 머피 의원의 질문에 두 장관은 가정적인 상황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출신 인공위성 전문가가 북한의 평화적 우주개발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나사에서 22년 동안 우주과학기술자로 근무한 제임스 오버그 씨는 북한이 위성기능을 활용한다는 어떤 증거도 없고 관련 시설을 지나치게 은폐하려 한다며 주민 생활 개선과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2012년 4월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당시 동창리 로켓 발사장을 방문하기도 했던 오버그 씨를 연결해서 그의 견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위성 프로그램을 평화적 목적으로 선전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볼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습니까?
The reason they give for having a satellite rocket is contradicted by everything they're doing in their satellite program.
북한이 실제 진행하는 위성 프로그램은 모든 면에서 그들의 주장과 다릅니다. 우주에서 찍은 사진을 농작물 생산이나 영토 측량에 활용할 시설조차 만들지 않고 있으니까요. 북한은 사실 위성도 필요 없습니다. 작은 나라여서 그냥 상업용 항공기를 활용하는 게 시간도 적게 들고 더 효율적입니다. 또 농작물 사진을 찍기 위해서라면 관련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는데 공개된 사진도 없고 사진을 처리할 공정도 없습니다. 소형 위성 발사에도 전혀 관심이 없고요. 따라서 위성 프로그램이 경제 발전과 주민 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평화적 목적이라는 북한의 주장은 근거가 미약합니다. 북한이 위성 로켓 개발에 집중하는 100가지 이유를 나열해야 한다면 평화적 목적은 가장 마지막인 100번째일 겁니다.
북한의 위성 발사 기지 동향을 계속 관찰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최근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They have essentially built an underground train yard at the launch pad. And they a movable.
북한이 로켓을 비밀리에 발사대로 이동시키기 위해 동창리 발사장 지하에 철도 시설을 건설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로켓 이동 사실을 외부에선 알 길이 없습니다. 위성을 농작물 사진 촬영 같은 평화적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이런 시설은 필요 없습니다. 위성 발사를 위장할 의도 외에는 다른 해석이 어렵습니다.
위장용이 아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Nobody else in the world with the satellites does this kind of this level of concealment because it's heavy.
인공위성을 보유한 어떤 나라도 이 정도 수준으로 숨기지 않습니다. 일단 무겁고 추가로 해야 하는 일이 있으며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이죠. 감추려는 목적 외에 우주 개발과 관련해선 전혀 쓸모없는 일입니다. 우주 기술은 통합적이고 기술 간 연계성이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기능을 위한 장비만 설치합니다. 이유 없는 장비는 없습니다.
2012년 4월 북한의 동창리 로켓 발사장을 방문하셨지요?
The main thing we saw on the trip in 2012 was that not only were they lying about everything.
당시 북한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도 어설펐고요. 예를 들어 평화 목적이라면서 로켓에 장착할 위성을 보여줬는데 실제로 이 위성이 로켓에 장착되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위성 관제 종합 지휘소 소장에게 로켓에 무엇이 장착됐는지 볼 수 없다는 문제를 제기하자 위성이 장착됐다고 답했지만 믿을 만한 증거가 전혀 없었던 거죠. 장착된 것이 미사일일 수도 있었겠죠.
위성 프로그램이 군사 목적일 수 있다는 건가요?
The satellite launch program is an excellent vehicle to develop technology with enormous military significance.
위성 발사 프로그램은 군사적으로 중대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훌륭한 수단이 됩니다. 특히 2012년 4월 방북 당시 발사됐던 로켓은 공중 폭발에 산산조각이 난 채 바다로 떨어졌는데 로켓 안에 무엇이 장착됐는지 알 수 없으니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기권 재진입을 위한 열 보호막 시험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중점으로 둬야 할 사안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My advice is that we cannot allow it to reach orbit, to get into orbit, to get into space. The potential of this potential hazard.
북한 위성이 지구 궤도에 진입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소형 원자폭탄이 워싱턴 DC나 일본 도쿄 200마일 상공에서 터졌을 때 생길 잠재적 위험을 고려하면 북한 위성 프로그램의 위험성은 심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국 우주항공국 나사 위성 전문가 제임스 오버거 씨로부터 북한 위성 프로그램의 위험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중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로 불거진 한국과의 갈등을 해소하기로 합의한 것을 전술적 행동으로 평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역내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캇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사드 배치를 문제 삼아 한국을 압박한 것은 애초부터 득보다 실이 컸다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that the Chinese approach to South Korea has been
스나이더 연구원은 지난달 31일 VOA와 전화 통화에서 중국의 접근 방식은 역효과를 낳았다며 중국이 정책 조정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신안보센터 아시아태평양 안보소장은 중국이 한국을 끌어들이기 위해 다른 차원의 접근을 시도 중인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So in the short term, they wanted to reverse the damage they had done by simply
사드 문제로 한국을 옥죄기만 함으로써 입은 손상을 복구하려는 것이 단기적인 목적이지만 결국 소프트 파워를 통해 한국이 중국의 노선에 따르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크로닌 소장은 이를 중국의 전략적 행동이 아닌 전술적 행동으로 규정했습니다.
So I think China's soft peddling policy right now is partly reflection that the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미한일 군사 동맹을 느슨하게 만들고 동북아 외교 구도에서 우위를 점해 장기적으로는 국제 관계의 중심이 되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미국의 동맹국들과 긴밀한 협상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는 게 중국이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풀이했습니다. 크로닌 소장은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모든 옵션을 열어두고 있다며 한중 관계가 진정한 의미에서 정상화된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I think China will reserve the right to exert pressure again if it thinks that
한국이 방어 문제와 관련해 미국, 일본과 너무 긴밀하게 협조한다고 판단될 경우 중국은 한국에 다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중국의 태도 변화를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인식한 결과로 풀이했습니다.
I think the Chinese would want to try and reach out to the Moon administration or find a
동북아 균형의 무게추가 미국 쪽에 실리고 있다는 중국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한국 정부와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 중국 중심의 질서로 재편성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미국에게는 2차 핵 보복 능력을 무력화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를 동북아에 도입해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번 합의가 대북 압박 국제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스나이더 선임 연구원도 이번 한중 합의는 포괄적인 대북 압박 전략을 취하고자 하는 미국에 환영할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부지영입니다.
유엔 안보리 11월 의장국을 맡은 이탈리아가 대북 제재 결의에 북한 정권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탈리아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북한과의 대화 창구를 열어놓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주재 이탈리아 대표부의 세바스티아노 카르디 대사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가 북한 정권의 수익을 끊는 데 주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o we have been very careful in the council not to create any, you know, difficulty for the population. The target, of course, is the regime. As you know.
11월 한 달간 유엔 안보리 의장으로 활동하게 된 카르디 대사는 이를 기자회견에서 안보리 결의가 북한 일반 주민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결의는 당연히 북한 정권을 겨냥하고 있다며 지난 2개월간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들이 매우 엄격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새 결의들이 북한의 군사와 핵 프로그램들을 증강하는 데 사용되는 경화와 금융수단을 벌어들이는 것을 예방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 8월과 9월 북한의 석탄 전면 수출 금지와 정제유 등의 상한선을 명시한 대북제재 결의 2371호와 2375호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올해 초부터 안보리의 대북제재위원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날 카르디 대사는 안보리가 북한과의 대화 창구를 닫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So there is no precondition. There is no closure on, you know, possible contacts with, you know, North Korea.
북한과 대화를 위한 조건이나 북한과의 연락을 취하는 데 있어 닫힌 건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 북한은 뉴욕에 외교관을 파견했고 이탈리아를 포함한 여러 나라들에도 북한 외교 공관이 개설돼 있다고 카르디 대사는 밝혔습니다. 특히 이탈리아는 최근 신임 북한 대사를 추방했지만 여전히 북한 외교관들이 이탈리아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소한의 대화 채널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말로 해석됩니다. 카르디 대사의 발언은 안보리의 단합이 북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습니다. 카르디 대사는 안보리의 단합은 매우 중요하며 단합되지 않는다면 안보리의 결정에 대한 적법성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북제재 위원장이자 안보리 의장국 대표로서 북한이 대화를 요청한다면 이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중국 근해에서 포착됐던 UN의 제재 대상 선박이 갑자기 자취를 감췄습니다. 국제법에 따라 상시 켜둬야 하는 선박 자동 식별장치 AIS를 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제의 선박이 사라진 건 현지 시간으로 1일 오전 6시 46분입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페트렐퍼로는 이 시점을 끝으로 더 이상 선박 자동 식별장치 AIS를 통한 신호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BOA는 AIS 신호가 끊기기 약 2시간 전 페트렐파로의 움직임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페트렐파로는 지난달 3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제재해 중국 등 유엔 회원국으로의 입항이 금지된 선박입니다. 그러나 지난달 18일부터 석탄을 취급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 랴오닝성의 바이치안항에서 약 8km 떨어진 해상에 열흘 넘게 떠있는 모습이 포착됐었습니다. 또 이보다 앞선 7일부터 17일까지 산둥성의 옌타이항 인근에 머문 기록을 남겼고 제재 부과 시점 이후인 6일에는 산둥성의 또 다른 항구인 웨이팡항에 실제 입항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페트렐파로는 이처럼 지난 한 달 동안 AIS 신호를 꾸준히 보내왔었지만 1일 돌연 신호가 끊긴 겁니다. 현재로선 페트렐파로가 인위적으로 AIS를 꺾거나 AIS 수신이 잘 되지 않는 지역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박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AIS는 선박이 자체적으로 켜거나 끌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 추적을 피하고자 하는 선박들이 AIS를 끄는 방식으로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했던 윌리엄 뉴콤 전 미 재무부 분석관은 지난해 BOA에 북한 선박이 AIS를 끄는 사례가 종종 확인됐었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파나마에서 억류됐던 청천강호가 AIS를 끄고 운항하다가 적발된 대표적 사례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북한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 AIS를 끄는 것 외에도 이름을 바꾸거나 선박의 국적 혹은 운항회사를 바꾸는 방법을 자주 동원했다고 뉴콤 전 분석관은 지적했었습니다. 또 지난해 3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에 대응한 결의 270호를 통해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속 선박들을 대거 제재했을 당시 해당 선박들이 하루 이틀 간격으로 AIS 신호를 바탕으로 표기되는 지도에서 일제히 사라지기도 했었습니다. 국제법은 전 세계 선박들이 AIS를 상시 켜둔 상태로 운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IS를 끄고 운항을 한다고 해도 선박을 제재할 만한 국제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제해사기구 IMO 관계자는 지난해 BOA에 IMO는 제재를 가하지 않기 때문에 각 회원국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동유럽 국가 루마니아에 미국의 대북 제재 등을 이유로 30년 넘게 빚을 갚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현금 대신 북한산 상품으로 상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마저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루마니아의 부채 청산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미국의 대북 제재를 이유로 내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VOA가 1일 단독 입수한 루마니아 재무부의 2016년 상반기 채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과 루마니아 당국은 2010년부터 2015년 사이 평양과 루마니아의 수도 부카리스트에서 다섯 차례 만나 부채 상환을 논의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한 재무 관련 관리가 2015년 8월 평양에서 열린 회담에서 채무 청산을 이행하지 못해 유감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관리는 북한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져 부채 상환을 못한다며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와 더불어 미국의 대북 제재의 원인을 돌린 것으로 기술돼 있습니다. 보고서는 1989년 이전에 발생한 대외 부채만을 소개하고 있으며 이후 2002년 재조정된 북한의 빚은 54만 6,952달러로 기록돼 있습니다. 또 루마니아와 북한이 지난 2002년 채무조정 협정을 맺었고 북한의 채무를 루블화에서 달러로 환산하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2007년부터 2011년 사이 현금 대신 북한산 상품으로 빚을 갚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루마니아가 꾸준히 채무 문제를 제기했으나 북한 당국은 2002년 합의된 협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루마니아는 당시 북한 측에 채무를 상환하면 양국 무역 관계를 개선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루마니아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양국 간 실무 협의를 열어 북한 채무를 청산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VOA가 확인한 루마니아 재무부의 2008년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에도 북한은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 채무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2002년 체결된 채무협정에 따라 2007년부터 2011년 사이 루마니아에 현금 대신 제공할 물품을 사전 합의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부채 상환용 수출 품목도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08년 1월 당시 불가리아 주재 북한 대사는 루마니아의 부카리스트를 찾아 북한이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루마니아의 현물로도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밝혔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루마니아는 부채 상환이 양국 경제 관계의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으며 상환 방법을 찾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2008년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루마니아는 중소기업청을 비롯한 업계에 북한과의 수입 계약을 종료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습니다. 루마니아 재무부와 외무부는 보고서가 발간된 이후 북한의 상환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부채를 발생시킨 상세 거래 내역, 채무협정 등을 묻는 VOA의 질문에 1일 현재까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부채는 달러로 환산된 루마니아 전체 대외 부채 8억 6,887만 달러의 6.3% 수준입니다. 이라크의 빚이 6억 1,219만 달러, 전체의 70.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수단이 1억 6,985만 달러로 뒤를 이었습니다. 루마니아 재무부 2016년 보고서는 이 밖에도 2010년 이후 북한 경제 상황이 크게 악화됐고 북한 주민들의 삶에 비극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2011년 당시 북한 주민들이 굶고 있고 200만 명이 목숨을 잃은 1990년대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는 국제기구 등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2012년 7월 발생한 홍수 피해로 상황이 악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스웨덴과 오스트리아, 스위스, 체코, 핀란드 등도 북한으로부터 30년 넘게 빚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모두 VOA에 현재로선 빚을 탕감해줄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의 경우는 지난 2012년 북한으로부터 전체 채무 중 39%만 돌려받고 남은 빚을 청산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다음 주 방한을 맞아 3만 명이 넘는 한국 내 탈북민들도 다양한 기대와 바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많은 탈북민들은 북한 정권을 강하게 압박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지지를 보내면서도 중국에도 대북 추가 압박과 탈북민 보호를 요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탈북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지 말고 협상 등을 통해 평화적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의 김영권 특파원이 다양한 탈북민들의 바람을 들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04년 7월 28일 날 한국에 입국한 박서진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는 더 시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 부탁하고 싶은 건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하루빨리 저 정권 김정은이 일가 때문에 수많은 여자들이 중국에 팔려갔고 수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었는데 그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서울에 오시면 우리 세터민들도 서울에 많으니까 꼭 한 번만이라도 그들을 좀 만나서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에서 만난 30대 탈북민 박서진 씨의 목소리는 많이 떨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 미 대통령 가운데 가장 강하게 북한 정권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변화에 대해 기대가 매우 크다는 겁니다. 2003년 한국에 입국한 40대 노천성 씨와 두 번의 강제 북송 끝에 한국에 입국한 곽정혜 씨도 비슷한 바람을 나타냈습니다.
역대 미국에서 많은 이런 대통령들도 몇 번 보고 이래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한테 기대하는 건 좀 많습니다. 다른 대통령들보다도 그분은 조금 강력한 분이시고 그 역대까지 많은 대통령들이 북한 민주화 실패를 많이 했다고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아마 저런 조치가 조금 더 있다 나면 북한에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강력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북한 정권이 아예 마음을 바꿔갖고 세계 무대로 나올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한국에 오신다니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중국에 있는 수많은 탈북민들이 좀 더 북송되지 않도록 하게 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압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좀 북한 정부도 좀 정신 차리고 더 이상 저 핵을 쏘지 않을 것이며 좀 그 트럼프 대통령께서 계속 압박해가지고 북한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정신 차리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인권운동을 하고 있는 서울의 탈북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탈북민의 강제 북송 중단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요구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한인권단체 나우의 대표 지성호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꼭 이 한 가지만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제 중국을 이제 방문하셔서 시진핑 국가주석님을 이제 접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을 이제 탈출해서 자유를 찾아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자유를 찾아오는 도중에 중국에서 체포되어가지고 북한으로 이제 강제 송환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가지고 그들은 이제 죽음을 이제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찾으려고 했던 그 자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님께 탈북자 북송을 중지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이제 말씀해 주셨으면 저희 탈북자로서 또 북한 인권 활동을 하는 이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한국에 오시는데 또 탈북민으로서 한 가지 바라는 점이 있다면 정말 대북 관계에 있어서 또 우리 탈북민들이 솔직히 지금 많이 제3국에서 중국을 비롯한 곳에서 강제 북송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중국 정부나 또 러시아나 이런 대국들이 정말 강제 북송을 하지 않도록 우리 탈북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고 그러신다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70대 중반의 이순경 씨, 최근 대학을 졸업한 김건우 씨, 북한 회령 출신 대학원생 명윤성 씨와 무산 출신 이용철 씨는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 제안한 것처럼 북한 주민들 스스로 정권을 바꿀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런 목소리를 8일로 예정된 국회 연설에서 해주길 바란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너무 잘하신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북한을 압박함으로 북한 자체에서 솔직히 말해 그 정권이 바뀌어질 수는 없습니다. 오직 바뀌어지자 하게 되면 그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야 그 정권이 바뀌어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백성들이 너무나도 고통 중에 있고 서럽고 못 먹고 자유함이 첫째 없고 이러는 것이 이제 중상위 층들도 이런 생활을 겪게 되면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유엔국을 비롯해서 북한을 돕지 말아야 된다는 게 이게 참 트럼프 대통령께서 너무 잘하신다고 봅니다. 그래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그런 목적과 그런 계획으로 해주셨으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5년도에 이제 한국에 온 김건우라고 합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님이 이제 하루빨리 이제 북한이라는 나라가 북핵을 포기하고 북핵을 개발하는 데 들어간 돈이라든지 뭐 인력이라든지 그런 거를 다 북한 주민들에게 돌려가지고 북한 주민들이 이제 굶어 죽거나 아니면 이제 추위에 얼어 죽거나 그런 사람들이 없이 미국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가 북한에 다시 피고 북한 주민들도 이제 인권에 대해서 알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빨리 만들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좀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북한을 그냥 확실하게 제거했으면 좋겠어요. 북한 정부를. 그 제거하는 이유는 그래야 북한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확실하게 머리를 제거해야 북한 백성들이 살 수 있고 잘못 제거하면 우리도 이게 당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좀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좀 압박과 이런 거 강력을 가해서 저기 전화랑 빨리 수그리고 나올 수 있도록 그런 하나의 바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학을 졸업한 운송 출신의 최철남 씨는 트럼프 대통령이 탈북 대학생들에게 미국의 가치를 체험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름은 최철남이고요. 2005년 12월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난 곳은 함경북도 운송이고요. 제가 트럼프 대통령님께 바라는 점은 우리 탈북 대학생들이 많습니다. 네. 그 대학생들이 미국에 있는 이런 선진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든가 자유주의 이런 거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대학에서 그 언어 교환 학생이라든가 언어 연수 이런 뭐 그런 기회를 많이 줬으면 저희 또 탈북 대학생들이 또 많은 것을 배워갖고 그 미국의 그런 가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해서 많이 배워갖고 와서 고향에 전할 수도 있고 나중에 통일됐을 때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 자유주의 체제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강경책에 우려를 나타내는 탈북민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서울의 대학원에 재학 중인 김정수 씨와 김재영 씨는 북한을 너무 구속으로 몰면 전쟁 위험이 더 커진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대북 협상의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목적이 진짜 전쟁이라든가 남북한의 어찌 보면 전쟁에 대한 어찌 보면 더 증폭시키기 위한 온 목적이라면 난 반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한 얘기를 우리나라는 53년 전쟁 그 피해가 아직도 지금 겪고 있거든요. 남북 북한도 그렇고 남한도 그렇고 저도 뭐 북한에서 전방에 군 생활을 했지만은 전쟁의 그 트라우마라는 건 내가 간접 경험 아직도 있거든요. 근데 누구한테는 그게 자기 얘기 아니라고 막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북미 관계를 좀 개선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북한에서는 계속 지금 공식적으로는 강경하게 나가지만 다른 쪽으로는 계속 미국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숨통을 열어주면서 대화의 장으로 북한을 좀 끌어내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지금 압박만 하고 있는데.
한국 내 탈북민 박사 1호 출신인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포괄적인 발언보다는 실질적이고 창의적인 대북 접근을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신다면 보다 더 대북 정책에 대한 가까이에서의 판단이 서겠지만 반드시 응징이나 보복, 전쟁이라는 이런 포괄적인 방법보다도 평화적인 대화나 협상 또는 어떤 심리전 이런 좀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하시고 그런 정책들이 실제로 행동에 나타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 육상 4관왕 제시 오웰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때론 열 마디 위로의 말보다 한 곡의 음악이 힘들고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줄 때가 있죠.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며 따라 부르게 되는 노랫말에 하루가 기분 좋아질 때도 있습니다. 36.5도 우리네 체온과 닮은 따뜻한 음악과 목소리로 여러분께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드립니다. 좋은 가요도 만나실 수 있고 한 주 동안 있었던 다양한 세계 소식 그리고 한편의 시와 함께 좋은 노래 소개해드리는 시간도 함께 하실 수 있는 차분한 음악 방송 주말의 음악 여행 매주 일요일 밤과 월요일 아침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두 차례 아침과 저녁에 방송해드립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보내드리는 VOA 방송은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